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앞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마태가 한 줄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앞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장모죠.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열병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들, 치유의 역사들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한두 명뿐이 아니겠죠. 그래서 16절에 날이 저물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 되는데, 마태는 굳이 한줄 해석을 붙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마태가 인용한 이 구절은 참뭐 그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겠지만 지금 아주 크게 사랑받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사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 게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라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의 과정 없이 이제 바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고 바로 내가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거, 이런 건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밍밍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는 본문이니까 읽어도 그냥 밍밍한 거죠. 처음 대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번, 두 번, 열 번, 백번 이렇게 겹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익숙한 나머지 그냥 밍밍하게 읽고 마는, 이런 것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종종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낯설게 읽으라. 근데 사실 성경을 낯설게 읽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연애한 기간이 5년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서로 굉장히 잘 알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5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는 중에 또 하루는 카페에 나란히 앉았어요. 마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좀 낯설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3년만 헤어졌다가 다시,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너무 익숙하니까 3년만 안 읽다가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인데 이 얼굴을 내가 낯설게 좀 봐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하게 봐야죠. 내가 오늘 이 사람의 얼굴에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점을 하나 찾아내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랑하는 이 얼굴을 오랫동안 자세하게 뜯어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낯설게 보려면 사실 시간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요즘 이 줌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줌으로 제자 훈련을 하지만 그래도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 이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게참 감사한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이 열정들이 참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애기 엄마세요. 애기 엄마니까 사실은 내가 집에서 뭔가 나만의 어떤 묵상의 자리를 갖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애들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지만 내가 이렇게 좀 제대로 엉덩이를 붙이고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1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좋나요? 뭐 애들은 계속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당근을 통해서 그 굉장히 적절한 묵상 테이블을 보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문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죠. 이게 높이가 있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다녀도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묵상 테이블이 온 이후로 묵상 노트가 굉장히 빽빽해지셨어요. 그런데 묵상 노트가 빽빽해지면서 그 전에 안 하셨던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질문하기였어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감사하죠.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건 뭘까요? 본문을 오랫동안 뜯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흐뭇하고 기쁘더라고요. 사실 이처럼 말씀을 낯설게 읽는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시간을 들이면 정말 재미집니다. 정말 재미나요. 시간을 좀 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우리가 낯설게 읽기를 제안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제가 자습을 하고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 5분만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는 건 우리가 안경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을 벗는다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렌즈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경을 벗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예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렌즈를 벗고 이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그런 전제를 가지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마태는 예수의 치유 사역을 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사야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대신했다는 겁니다. 뭘 대신했죠? 우리의 연약함을, 특별히 우리의 병을 대신 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열병을 치료하셨지만 예수가 대신 나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예수가 대신 중풍병으로 몸져 누운 것도 아니고 예수가 대신 열병으로 펄펄 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치유 사역을, 어떻게 보면 병을 없앤 거죠. 병을 떠나보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을 어떻게 예수가 병을 자신에게 짊어졌다라고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그 유대인들 입장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의 이 치유 사역을 이 이사야 이 본문의 성취로 이해를 할까요? 지금 마태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죠. 새롭게 정의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원했던 겁니다. 마태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의 사건이 다시 보였던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어떤 구조 가운데 있냐면 앞서서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어떤 가르침의 권위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을 내려오시죠. 예수와 함께 많은 무리들이 산을 내려왔을 겁니다. 마태는, 누가가 그 산을, 사실은 구릉지입니다.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인데, 그리고 누가는 평지라고까지 쓰죠. 근데 마태는 굳이 그것을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모티브로 연결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겠죠. 율법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을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제 산을 내려와서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거라면 자, 누가 나와야 할까요? 율법의 틀 안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제사장이나 레위이나 여러 파들이 있었지만 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당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저 율법 안에도 못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죠.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가 하거늘.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요 앞에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 사실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태는 독자들의 주의를 끌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죠? 백부장이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나와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채운다는 겁니까? 천국을 채운다는 거죠. 자, 그럼 당연한 질문이 들겠죠. 천국은 뭡니까? 쓰레기통입니까? 천국은 쓰레기통입니까? 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설정입니다. 근데 마태가 그렇게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놀랐어요, 지금. 새롭게 정의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전복이 가능할까?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실 이제 음악이 나왔으면 지금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타이밍이 살짝 안 맞긴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는 진 밖에 혼자 격리되어 추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부정한 사람, 율법에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중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분량으로 레위기 그 나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닿으면 부정해지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병은 나병이에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은 사회입니다. 공동체죠. 지금으로 같으면 성 밖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 사회, 공동체, 성 밖에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누구죠? 나병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더 큰일 날 일인 거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데 부정한 중에 부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입성 자체가 안 됐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거의 구걸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고충과 아픔인 거죠.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치유될 때는 다른 병들은 다 치유됐다라고 표현하지만 나병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깨끗하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 입증받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질병이 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나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렇죠.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자신이 입고 허물을 자신이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마태는 이 치유 기사를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은혜로운 말씀인데 고난주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짐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되십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시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실제로 추후에 영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셔요. 나병 환자가 만약에 몰래 성으로 들어왔다, 들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쫓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면서 대신 다 뒤집어 쓰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당시 유대인 랍비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예수님께 쏟아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중에 깨닫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며 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동의를 구하며 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하고 그 길로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전체를 보며 세 번 말씀하시죠.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그딴 생각으로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동의를 구하며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도한 이후,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동의를 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언약을 처음 맺으시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잡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 큰 이 스토리를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선교는 이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그냥 걸어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건 내가 이걸 믿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믿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 이 큰 선교 이야기 속에 나도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나도 나만의 선교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선교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쓰고 있는 이 선교 이야기의 방향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방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동의를 구하며 나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입니다.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이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후에 마태가 어떤 사건을 붙이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붙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두 사건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가는 가능하면 웬만하면 앵간하면 의사니까 시간 순으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건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 두 사건을 붙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롭게 정의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이방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랍비에게 접근한다, 미리 약속하지 않고 접근한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불편한 상황을 누가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지금 이 백부장은 사실 유대인의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습성을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그렇죠. 자기와 친분이 있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나중에 다 읽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이 백부장이 나와서 마중을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런 상황을 잘, 유대인들의 어떤 습성을 잘 알고 있어서 예의를 지키죠. 그래서 자기와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를 보내어 대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마태는 일부러 생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방인이 유대인 랍비에게 나온다는 것, 이거는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죠. 백부장이 익스큐즈하고 나오고 있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방인이 유대인을 찾아오는 이런 상황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을 언제 기록했느냐,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뭐 중요한 건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느냐 아니면 나중에 기록됐느냐, 이런 걸로 크게 나뉩니다. 대체로 교부들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AD 60년 전에 기록됐다, 보통 이렇게 봤던 거죠. 하지만 현대학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AD 80년쯤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AD 60년 전에 기록됐든 AD 80년 이후에 기록됐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는 그런 상황적인 맥락입니다.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죠. 너네가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건 오케이 받아들여. 하지만 너네도 율법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되겠죠. 됩니다. 그런데 AD 8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계속 교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잖아요. 회당 안에서. 결국에는 이게 고조되다가 얌야 회의 때 AD 85년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아예 추방해 버립니다. 그게 확정된 게 AD 85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 어간에 기록됐다는 건 지금 어떤 감정의 골이 깊은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은 겁니다. 이게 지금 폭발한 상황 가운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도 이제 원문을 보면 죄송합니다. 인칭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이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헬라어에서 인칭대명사, 1인칭대명사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쓴다는 건 내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몸소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이게 왜 더 불편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도 내가 직접 몸소 가서 고쳐주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의 반응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예의를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랍비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해지니까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했죠. 편안해졌습니다. 넘어가요. 9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기서 뭔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한 게 아닙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군인의 어떤 절대적인 상하, 이 상명하복 관계, 그 절대적인 군대의 명령에 비추어 얘기하는 거죠.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실행되게 돼 있습니다. 상명하복이니까요. 마치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그런 질병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실 권위가 있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분의 권위 앞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겠죠.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로 규정됩니다. 그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규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되게 위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본인들의 삶이 망가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속했던 이들 중에는 많은 빈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층 계급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도록 하셨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함을 새롭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망가졌던 삶,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망가졌던 그들의 인생을, 그렇지 않다, 세상이 너희를 해석하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희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되었다,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너희도 이제 한자리 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너희의 하루하루의 삶의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방인의 요청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지금 마태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전혀 당시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그렇게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이방인이 나오고 이랬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써가고 있는 내 앞자리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 동의를 구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저 나에게 그렇게 붙여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죠. 이럴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는 거죠. 다 이해 못해도,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나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새롭게 정의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참 안타깝게도 시대가 갈수록 이 뭔가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갈수록 앞날은 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선거를 하겠지만은 그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앞일은 더욱 불투명해 보이고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뭔가 내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아저씨들, 뭐 40대, 50대 아저씨들, 어르신들이 다 직장에 안정되어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여전히 아직도 내 삶은 안정되지 않고 내 자녀들은 더 그럴 것 같고, 이 시대가 갈수록 안심할 수 없고 확보되지 않고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시대를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보십시오.